여러분, 내일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 시스템의 그 핵심 인프라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상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공식적인 중대 발표 때문이 아니라 그 인터넷에 실수로 유출된 59.8메가바이트짜리 소스맵 파일. 그 안에 적힌 텍스트 문자열 딱 하나 때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진짜 황당하죠. 약간 코미디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2026년 6월 현재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 막 편집증이 지배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기술업계가 이 정도로 루머 하나에 민감하게 요동치는 건 사실 전례가 드물거든요.
네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정보가 많은 수준을 넘어서서 그 무엇이 진짜 신호이고 무엇이 단순한 소음인지 분간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약간 진단적 진흙탕 상태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아, 진단적 진흙탕.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목표는 그 진흙탕 속에서 여러분이 딱 딛고 설수 있는 단단한 바닥을 찾아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오늘 다룰 두 가지 핵심 자료를 통해서 이 거대한 혼란의 실체를 해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화제가 됐죠. 웨이브 스피드 블로그에 2026년 6월 AI 모델 출시 파도, 개발자를 위한 의사결정 지도입니다.
아, 그걸 진짜 많이들 돌려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쓰는 시스템의 최전선이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의 6월 기준 최신 릴리즈 노트입니다.
이두 자료가 아주 대비되면서도 완벽하게 연결되는 게 하나는 백엔드에서 벌어지는 그 거대한 기초 모델들의 약간 핏빛 전쟁을 다루고 있다면요.
네네.
다른 하나는 그 전쟁의 결과물이 평범한 직장인들의 프론트엔드 화면에 그 어떻게 포장되어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증적인 기록이거든요.
자, 그럼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당장 그 백엔드의 전쟁터부터 들여다볼까요? 아까 제가 59.8메가바이트짜리 파일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게 바로 그 엔스로픽의 클로드손의 4.8 출시 루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문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단지 소스코드 파일에 포함된 문자열 하나 때문에 그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에서 사람들이 5월 출시 확률에 막 3%씩 돈을 걸기까지 했어요.
진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당장 내일 코드를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막 패닉이 왔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엔지니어링의 세계에서 루머나 어떤 가능성을 로드맵으로 삼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 같아요.
맞아요. 웨이브 스피드가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거든요. 언론이나 투자자들은 그 벤치마크 점수 1점, 2점 차에 막 열광하면서 모든 걸 출시라는 단어로 포장하잖아요.
아, 그렇죠. 뉴스 헤드라인에는 엄청 크게 나오니까요.
네, 하지만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빌더들의 시간표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루머 말고 일론 머스크의 XAI가 만드는 그 그록 5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학습 중이긴 하잖아요. 1.5기가와트라는 진짜 상상도 못해 전력을 쏟아붓는 콜로서스 2 인프라에서 돌아가고 있다는데 이것도 당장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변수인가요?
인프라 규모 자체는 경이롭지만요. 현실적인 출시 타임라인을 봐야 합니다. 폴리마켓 기준으로도 6월 출시 확률이 12에서 33%에 불과하거든요.
아, 생각보다 확률이 낮네요.
그렇죠. 아직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빵 냄새만 좀 맡고서 식당 메뉴판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실체가 있는 그 확정된 변화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구글 쪽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던데요?
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구글의 제미나이 3.0 플래시가 이미 일반 공개로 출시된 상태라는 겁니다.
오, 이미 쓸수 있는 거군요.
네, 여기서 주목할 건 플래시가 가벼운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무거운 프로 모델을 속도 측면에서 완전히 압도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가벼운 모델이 무거운 걸 이겼다고요? 와, 대박이네요.
반면에 진짜 거물급 추론 능력을 갖춘 제미나이 3.0 프로는 6월 출시가 발표되긴 했지만 아직 정확한 API 아이디나 날짜가 미정입니다.
아, 발표는 났지만 코드는 짤수 없는 약간 유령 같은 상태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흥미로운 모델이 하나 또 등장하죠. 엔스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1입니다.
아, 미토스 1이요? 이거 대중에게 공개 안된 모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모델은 대중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고 그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이름으로 단 50개의 파트너사에게만 은밀하게 제공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좋은 기술이면 다 같이 쓰면 좋잖아요.
그게 방어적 사이버 보안이라는 아주 철저히 제한된 목적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면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길래요? 천여 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스캔해서 무려 2만 3천 개 이상의 취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독립적인 샘플링에서 90.6%의 정확도를 보였고요.
90.6%요? 와, 인간 보안 전문가들도 놓치는 걸 그 정도로 잡아낸다면 이거 해커들이 손에 넣었을 때 벌어질 일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중용도의 딜레마죠. 모델의 능력이 너무 강력해서 이게 방패가 아니라 창으로 쓰일 때 파괴력을 가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통제된 샌드박스 환경에서만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개발자라면 진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3.5 플래시는 당장 쓸 수 있고 며칠 뒤에 프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경쟁사 루머도 막 돌고 있잖아요. 당장 기존 모델을 버리고 새 API로 갈아타야 할까요?
웨이브스피드는 그 질문에 대해서 15% 규칙이라는 아주 냉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15% 규칙이요?
네. A/B 테스트를 했을 때 기존 대비 15% 이상의 성능 향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절대 모델을 스위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필 15%인가요? 단순히 API 주소만 GPT에서 클로드나 제미나이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정말 쉽지만요. 현실의 백엔드 엔지니어링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네, 모델마다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A 모델에서는 완벽하게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딱 뽑아주던 프롬프트가 B 모델로 바꾸는 순간 갑자기 쓸데없는 인사말을 덧붙이거나
안녕 나는 AI야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아니면 괄호를 빼먹어서 시스템 전체에 에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도구 사용 스키마를 재설계해야 하고 출력 파싱 로직을 전부 다 다시 짜야 하는 거죠.
와, 일이 엄청나게 커지네요.
그쵸. 이 엄청난 마이그레이션 비용을 감소하려면 최소한 15%의 압도적인 성능 도약이 있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 숨겨진 엔지니어링 비용을 생각하면 매일 쏟아지는 새 모델 뉴스에 굳이 호들갑 떨 필요가 전혀 없겠군요. 자, 이렇게 백엔드의 혼란을 정리해보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네?
도대체 이 새로운 모델들이 우리 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바꾸고 있는 걸까요? 웨이브스피드는 이 시스템 아키텍처를 세 가지 계층으로 명확히 분리해서 보라고 조언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사결정 계층, 실행 계층, 그리고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저는 이 계층 구조를 레스토랑 주방에 비유해보고 싶어요.
오, 레스토랑 주방이요? 좋네요.
네. 첫 번째인 의사결정 계층은 텍스트를 처리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담당하잖아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제미나의 3.5 프로나 소넷 4.8 같은 모델들이 여기에 속하죠.
네.
이들은 이번 시즌 레스토랑의 메뉴 테마를 기획하고 복잡한 레시피를 구상하는 총 주방장인 겁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럼 두 번째 계층은요?
두 번째인 실행 계층은 이미지나 비디오, 오디오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시댄스, 클링, 완 같은 모델들이죠. 비유하자면 주방 한쪽에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불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묵묵히 디저트를 구워내는 파티시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그 비유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볼까요?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총주방장과 파티시에는 단순히 역할만 다른 게 아니라 적용받는 물리학의 법칙 자체가 다릅니다.
물리학의 법칙이요?
네. 총주방장의 머리가 아무리 똑똑해져서 막 미슐랭 3스타급 레시피를 논리적으로 써낸다고 한들 파티시에가 쓰는 오븐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거나 밀가루의 화학작용이 알아서 변하진 않잖아요.
아, 단순히 텍스트 모델이 똑똑해졌다고 해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파이프라인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텍스트를 예측하고 추론하는 언어 모델의 스케일링 법칙하고요. 픽셀을 렌더링하고 빛의 반사나 물리 엔진을 모사해야 하는 비디오, 이미지 생성 모델의 발전 궤적은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표를 따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6월에 엄청난 추론 능력을 가진 텍스트 모델이 출시되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비디오 생성형 AI의 화질이 막 극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건 이 아키텍처 계층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이 이 계층을 혼동해서 모든 게 다 바뀔 거라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 그 멀티모달의 개념도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텍스트 모달에 사진을 딱 던져주고 이 사진 속에 뭐가 있어? 라고 묻는 건 총주방장에게 식재료 사진을 보여주고 분석시키는 멀티모달 입력이니까 의사결정 계층의 영역인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고품질의 3D 비디오를 새롭게 생성하는 건 파티시의 5분, 즉 실행 계층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군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계층이 따로 놀지 않도록 위에서 작업 흐름을 제어하고 지휘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인 에이전트, 즉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입니다.
그렇다면요. 만약 백엔드가 이토록 복잡하고 파편화되어 있다면 평범한 직장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총주방장과 파티시에가 막 매일같이 바뀌는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 피곤한 일이죠.
누군가는 이 혼란을 가려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행보를 보면 M365, 즉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정확히 그 방패이자 통합 플랫폼의 역할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자료인 M365 코파일러 릴리스 노트로 넘어갈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백엔드에서 모델들의 출시 주기가 미친 듯이 업죽되면서 나타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네네.
바로 개별 모델의 가치보다 여러 모델을 하나로 품어버리는 통합 플랫폼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릴리스 노트를 보고 정말 경악했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OpenAI의 GPT-5.5 인스턴트와 띵킹 모델을 M365 안에 쓱 밀어넣더니요.
네, 그렇죠.
불과 한 달 뒤인 6월 16일에는 업계 최대 라이벌인 엔스로픽의 클로드 모델까지의 코파일럿 채색 옵션으로 추가해버렸잖아요.
구글하고 XAI를 제외한 웬만한 거인들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 다 쓸어 담은 거 아닌가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아 이번 달에는 OpenAI의 API를 쓸까? 아니면 엔스로픽을 쓸까? 막 고민하며 아키텍처를 뒤엎어야 했잖아요.
네, 15% 규칙 개선해 가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M365가 거대한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을 자처하면서 그 모든 엔지니어링 마찰을 흡수해버린 겁니다. 프론트엔드의 사용자는 그저 드롭다운 메뉴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세계 최고의 모델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된 거죠. 아,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M365 안에서 평범한 마케터나 인사 담당자가 이 엑셀 데이터 분석에는 클로즈가 낫겠고 저 기획안 초안 작성에는 GPT-5.5 띵킹을 써야겠어 라고 매번 직접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진정한 권한 부여라고 포장하겠지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엔지니어링 팀이 해야 할 아키텍처 최적화의 고민을 일반 사용자에게 좀 얄밉게 떠넘긴 거 아닌가요? 귀찮은 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얼핏 보면 일종의 직무 유기처럼 보일 수 있죠. 사용자에게 모델 선택권이라는 인지적 과부하를 넘긴 셈이니까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바보가 아닙니다.
뭔가 대책이 있나요?
그들도 그 마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릴리스 노트를 더 깊이 파보면 그들이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는지 단서가 나오거든요. 워드에 추가된 기본으로 코파일럿이 편집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한번 보세요.
아, 굳이 메뉴를 열어서 모델을 고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서에 개입하게 만드는 기능이군요.
맞습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AI를 호출하는 마찰을 줄이기 위한 과도기적 디자인인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 플랫폼이 사용도의 작업 맥락을 딱 이해하고 그 순간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라우팅해주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아, 알아서 연결해준다고요?
네. 지금의 드롭다운 선택은 모델 간의 성능 차이가 워낙 극심한 현재의 과도기 상황을 반영한 약간 임시망 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실행 계층의 진화도 M365 안에 되게 흥미롭게 녹아있더라고요. 파워포인트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고품질 렌더링으로 유명한 블랙 포레스트 랩의 플럭스 2 플렉스 모델이 옵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 모델 아주 훌륭하죠.
우리의 비유를 빌리자면 파티시의 오븐을 최신형으로 싹 교체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설명 기능이었어요.
아, 익스플레인 기능이요?
네. 프레젠테이션 안에 있는 되게 복잡한 도형이나 이미지를 우클릭하고 설명을 누르면 코파일럿이 그 시각적 맥락을 파악해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멀티모달의 능력이 의사결정 계층과 어떻게 결합해서 실무적인 가치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정석적인 사례입니다. 시각적 데이터를 논리적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이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업무 도구 안에서 아주 심리스하게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모델이 똑똑해지고 아키텍처가 어떻게 플랫폼 안으로 수렴되는지는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현실의 비즈니스 세계로 오면 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그록5나 제미나이 3포인트 프로가 막 인류 최고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갖췄다고 한데 어제 우리 마케팅팀이 나눈 주간 회의록 내용이나 이번 달 예산안 엑셀 파일을 모른다면 제 업무에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비유하자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천재를 옆에 두고 일하는 셈이죠. 결국 모델 자체의 똑똑함보다 이 모델이 어떤 서랍, 즉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볼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경쟁력 아닐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지능이라는 것은 단절된 상태에서는 한낱 마술쇼에 불과합니다. AI의 가치는 지식이 대상과 결합하여 이해되고 적용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가치를 폭발시키죠.
맞아요.
이 맥락에서 이번 M365 릴리스 노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파급력이 크고 묵직한 소식은 단연코 페더레이티드 코파일럿 커넥터스의 공식 출시입니다. 이것의 백본이 되는 기술이 바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즉 MCP고요.
저는 이 MCP의 작동 방식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는 AI한테 우리 회사 데이터를 읽히라면 밖에서 돌아나는 GitHub 소스 코드나 뭐 서비스나우, 지락, 심지어 15&5 같은 그 인사평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복사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버 안으로 막 낑낑거리며 옮겨와야 했잖아요.
네, 데이터 인재 시천이라고 하죠.
맞아요. 보안팀은 막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데이터는 복사하는 순간 이미 구식이 되어버리는 완전 환장할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통합은 약간 무식하게 짐을 싸서 이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MCP를 활용한 커넥터는 전혀 다릅니다.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강제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 그럼 어떻게 하죠?
AI 에이전트가 외부 시스템의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답만 쏙 빼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AI에게 서랍 속의 서류를 전부 내 방으로 가져와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서랍들을 열어볼 수 있는 마스터키만 딱 쥐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읽어보게 하는 거군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커넥터들이야말로 AI 에이전트의 그 갇혀있던 신경망을 회사 전체의 비즈니스 도구들로 뻗어나가게 하는 물리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M365 채팅창에 대고 15&5에 기록된 우리 팀의 이번 분기 성과 지표랑 지라에 올라온 주요 버그 수정 내역을 취합해서 내일 임원 보고용 초안을 써줘 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여러 서랍을 열고 데이터를 딱 조합해온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죠? AI가 서랍을 엉망으로 뒤져서 막 엉뚱한 결론을 내면 어떡합니까?
아,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신뢰성과 통제는 생명줄과도 같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그레이더 프레임워크, 즉 평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은 AI 진화의 또 다른 핵심을 잘 보여주는데요.
AI를 채점한다고요? 보통 개발자들이 코드를 짤 때 A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B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해. 약간 이런 방식으로 채점하지 않나요?
과거의 구시대적 챗봇들은 그런 정확한 일치 방식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언어 모델을 그런 단어 맞추기 수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방식이 매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그레이더 프레임워크는 한 차원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 일치가 아니라 의미적 유사성과 사용자의 의도를 정밀하게 평가합니다.
기계가 사람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좀 궁금하네요.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대형 언어 모델을 동원하는 겁니다.
아, 기계로 기기를 평가하는 거군요.
네. 에이전트가 내려온 답변의 벡터값, 즉 문장이 가진 근본적인 의미의 방향성이 정답의 맥락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판별하는 거죠.
단어가 전혀 달라도 문장의 의미가 사용자가 원했던 핵심 의도를 충족시켰다면 높은 점수를 줍니다.
와, 진짜 기계를 채점하기 위해 더 똑똑한 기계를 쓰는 거네요.
게다가 관리적 통제력도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관리자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책 기반 규칙을 설정해서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고품질 퍼스트 파티 에이전트를 조직원 전원의 M365 환경에 일괄적으로 강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 설치가 된다고요?
네. 반대로 에이전트를 만들었던 직원이 만약에 퇴사해버리면 그 주인 잃은 에이전트를 시스템이 찾아내서 다른 책임자에게 자동으로 재할당하는 기능까지 생겼죠.
이쯤 되면 AI는 단순한 막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전기나 수도망 같은 완벽한 IT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현실이죠?
이렇게 백엔드의 혼란도 플랫폼이 싹 흡수해주고 멀티모달 기술도 추가되고 외부 데이터까지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연동되는 마법 같은 기술이 완성되었는데 정작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AI를 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소위 말하는 도입의 마찰이군요?
네, 이번 릴리스 노트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람들에게 제발 좀 써달라고 막 바짓가락이라 붙잡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놀라운 기술과 데이터가 준비되었음에도 도입의 장벽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술적 완결성이 사용자 행동의 변화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아주 냉혹한 진리죠. 기업 입장에서는 1인당 월 $30씩이나 하는 라이센스를 사줬는데 직원들이 예전처럼 그냥 구글 검색만 하고 있다면 진짜 미칠 노릇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눈물겨운 디테일의 UX 변화들이 막 눈에 띄더라고요. 예전에는 과거 채팅 기록을 보려면 더보기 버튼을 막 귀찮게 계속 눌러야 했는데 이제는 무한 스크롤을 적용해서 스마트폰 피드 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탐색하게 만들었죠.
네, 마찰을 최소화하는 거죠.
또 엣지 브라우저로 텍스트가 빽빽한 긴 웹페이지를 열면 AI가 눈치껏 먼저 나타나서 이 페이지가 좀 긴데 상황에 맞게 핵심만 요약해 드릴까요? 라고 묻는 문맥적 너찌 기능도 생겼습니다.
아, 맞아요. 그 기능 정말 유용하죠.
심지어 원드라이브에서 카이를 열지 않고 미리 보기만 딱 해도 이 파일로 이런 프롬프트를 써보세요 라면서 즉시 사용 가능한 추천 프롬프트들을 화면에 띄워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도입된 조직 메시지 사용량 기반 타겟팅 기능은 그 넛지의 진짜 끝판왕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에서 새 솔루션을 도입하면 전 직원에게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로그인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무미건조한 사내단체 메일을 막 뿌렸잖아요.
네, 저도 그런 메일 받으면 제목만 보고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시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맞춤형으로 하죠?
시스템이 뒤에서 싹 지켜보고 있다가 최근 28일 동안 코파일럿 기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만을 아주 정확하게 추출합니다.
와, 28일 기준이군요.
네, 그리고 그 타겟 그룹에게만 당신 부서의 업무 특성상 이런 방식의 프롬프트를 쓰면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매우 정교하고 개인화된 교육 이메일을 쏘는 겁니다.
저는 이 무한 스크롤이나 문맥적 넛지들을 보면서 자전거에 달린 보조바퀴가 떠올랐어요. 사용자가 문서를 열고 먼저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다가와서 저한테 요약을 시켜보시는 건 어때요?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라고 끊임없이 떠먹여줘야만 사람들이 AI를 비로소 인지하고 쓴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건 역설적으로 이 위대한 생성형 AI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여전히 인간의 뇌구조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했다는 씁쓸한 방증 아닐까요?
뼈아프지만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구의 거대한 전환기에는 항상 이런 학습의 마찰을 겪어왔습니다. 90년대에 컴퓨터에 마우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윈도우의 기본으로 깔아두었죠. 놀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드래그 앤 드롭과 더블 클릭을 학습시키는 아주 훌륭한 보조바퀴였던 셈입니다.
아, 넛지가 결국 현대판 지뢰찾기군요.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쏟아지는 정보 과부하 속에서 평범한 직장인들은 이미 인지적 한계에 달해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냥 빈 채팅창을 던져주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건 폭력에 아깝습니다.
맞아요. 백지공포증 생기죠.
네, 그래서 시스템이 상황과 맥락을 파악해서 먼저 제안을 던져주는 이런 선제적 넛지와 동적 타겟팅은 사용자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작업 방식에 안착하게 만드는 필수적이고도 훌륭한 과도기적 장치라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혼돈의 2020년 6월 끊임없이 쏟아지는 AI 모델 출시라는 그 거대한 쓰나미 속에서 휩쓸리지 않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약은 벤치마크 점수에 집착하면서 백엔드의 루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였죠.
맞습니다. 웨이브 스피드가 제안한 15% 규칙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링에 숨겨진 교체 비용을 항상 냉정하게 계산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스템 스택을 의사결정 계층과 실행 계층으로 딱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텍스트 추론을 하는 총주방장이 똑똑해졌다고 해서 물리엔지를 다루는 파티시의 역량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요약은 M365 코파일럿의 행보에서 보았듯이 개별 모델보다는 단일 API 플랫폼을 통한 통합 계층의 가치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의 다양한 모델을 M365라는 우산 아래 모으고 유연하게 전환하며 MCP 기반의 커넥터로 회사 내부의 실제 데이터들과 실시간으로 융합하는 것. 결국 진정한 경쟁력은 모델의 이름값이 아니라 연결성에 있다는 거죠.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내일 업무에 복귀하셔서 IT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새로운 AI 소식을 볼 때마다 스스로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뉴스가 내 시스템의 어느 계층을 바꾸는가? 그리고 이게 내 실제 문제를 15% 이상 개선해 주는가?
그 두 가지 필터만 잘 거치셔도 지금의 극심한 정보 소음 속에서 든든한 닻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거대한 진흙탕을 파헤치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되게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며 마치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M365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엔스로픽의 클로드, GPT-5.5 등 각기 다른 철학과 아키텍처를 가진 이 엄청난 지능들이 마치 하나의 부품처럼 그냥 드롭다운 메뉴의 작은 옵션 하나로 자유롭게 교체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외부 데이터는 통합되어서 거침없이 흐르고 있고요.
네,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웨이브 스피드가 지적했듯 점차 플랫폼, 즉 통합계층의 가치가 개별 기초 모델의 가치를 아득히 초과해버리는 변곡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학습시킨 AI 모델 그 자체는 우리가 매일 숨쉬듯 사용하는 전기나 와이파이처럼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완벽한, 보이지 않는 보명제로 전락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와,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쓴 AI의 엔진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